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못할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가사설, 도고설, 허위설, 환상설, 착오설 등을 주장하며 애써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인들이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뒀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읽은 것 같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겨두었거든 그곳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가 예수인 줄 알고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는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천사들의 증인이 증거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시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누가 훔쳐간 줄 알고 근심하여 울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을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난 이후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성중으로 들어가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파수꾼들로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무서워 도망온 파수꾼들의 보고를 듣고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밤에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나 그 말까지 오늘까지 마태복음의 기록이 되어 두루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12차례 걸쳐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맨마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의 사도에게, 열한 사도에게, 갈릴리의 500여 형제에게, 예루살렘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자기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인 주 55년경 시점에 목격자들의 생활 변화 많은 증거를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 내놓고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결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상황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증거했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은혜를 입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정해준 규례를 생명 내놓고 지키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순수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태동한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교회가 없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후에 보면 로마 시대 황제들의 박해, 종교개혁 때 구라파에서 교황권의 박해, 영국 교회 여왕의 박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와 소련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과 일본의 천황, 그리고 6.25 때 김일성 등 수없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려고 교회를 탄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가 불복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포기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또 다른 바쁜 일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제 저녁에 각 시의 시장님들과 공화당 상원의원 하원원들이 모여 토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더더욱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머지고 가야 될 그들 앞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한다 하지만 사단이 모든 면에서 장악해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노예를 우리를 삼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의 사단에 대해서 얼마나 치가 떨려서 강력하게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을 결박하지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단의 앞길을 열어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미국, 한국,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부정투표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을 왜 알기를 꺼려할까요? 어제 모인 시장님들과 상원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음모를 파헤치려고 모여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침략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사단의 침략을 우리는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아 아이를 죽이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사단의 법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권 권력을 잡은 사단의 숭배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주에 세크라멘토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회의 장소에 악법 통과 못하게, 사단의 전략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저지하려고 규탄을 합니다. 영아 아이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한 살 된 아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죽여도 법에 해당되지 않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그 법안에 대해서 쭉 내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보고, 이분은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한테는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인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냐. 그런데 이 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세카라멘토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탄의 법,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탄압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관심 갖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멀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가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왜 이런 악법을 법으로 통과시키려 가는지, 왜 내가 바쁘다고 관심 없고 정치 얘기를 하며 골치 아프다고 외면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앞을 쳐다보지 못하면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쭉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도 너무나 이 사회의 악법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쉽게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려울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것이 나를 올가미에 묶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동시에 우리 부활에 대한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인류 대표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다시 사심으로 인류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캘리포니아에 주어져 있는 악법들을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나고 있는 악법들을 그냥 잊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전해지는 그 상황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내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팡팡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데 종교에 빠져 종교 생활하게 되면 삶과 인격, 일, 직업, 기능 이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도태되고 방황하게 되고 급기야 기독교가 감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오후에 참 기쁜 일이 있은 트레일러가 한 대 항상 서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트레일러일까 하고 오해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그 트레일러를 안 하더라.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와서 그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복음 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이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구나. 이 일도 이미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미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소하면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돼 있는데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법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적 긴장 상태에서 사단과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날마다 시분초마다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증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일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행을 간다, 놀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의심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들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임한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전도, 제자 운동,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현장이 변화되고 참된 선교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행전, 전도행전, 증인행전, 현장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소심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성품과 기질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는 복음 없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뉴에이지 문화 바벨탑 시대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안 좋은 일에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모든 분야에 흘러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사건들을 가슴에 담고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며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런 사단의 법들을 막기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